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아침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이 24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었습니다.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자사의 미국 내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서 틱톡은 정부에 대한 고소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사를 비롯한 커뮤니티와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반중국 캠페인을 확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틱톡을 비롯한 중국 소셜미디어 앱 위챗의 미국 내 거래를 45일 내로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업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틱톡과 바이트댄스 등은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며 미국 사용자들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4일 이스라엘에 군사적 우선권을 약속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랍에미레이트 UAE와 군사 협정을 맺더라도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선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의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이 20년 넘게 UAE에 군사적 지원을 했다면서도 앞으로의 목표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유지하는 선에서 성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관련 문제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UAE와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UAE가 미국의 F-35 전투기와 같은 무기 구입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첨단 무기에 대한 이란의 접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자치국가의 셉 에레카트 협상가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조치는 영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사이 나발리의원의 몸에서 독성분이 검출됐다고 독일 병원이 밝혔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은 24일 성명에서 나발리의원 체내에서 콜린세테라제 억제제 종류 물질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독성분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은 또 나발리의원이 현재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며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나발리의원이 독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26일 제주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태풍은 목포 인근을 거쳐 27일 오후 황해도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태풍은 지난해 8월 황해도에 상륙한 태풍 링링과 비슷한 진로로 북상하겠지만 위력은 더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풍이 불고 폭우가 내려 대비를 해야 하며 특히 해안가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60여 세대의 살림집과 4만여 정보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베트남에 협상을 제의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3일 베트남과의 국경조약 체결 20주년을 맞아 탄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과 만나 베트남이 협상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국경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책을 위해 양국 모두 장기적 협력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내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안정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또 국경 지역 내 경제와 관광 촉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지역을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흘간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신종 코로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인 특수성 때문에 국경 봉쇄가 최선일 것이라고 전 유엔 세계보건기구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시가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바비. 서해상을 통해서 27일 목요일 오후 북한 옹진반도에 상륙하고 중국 하얼빈으로 향하는 경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은 오늘 밤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일부 지역에 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개성과 장전은 오전에 맑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평안남북도, 황해도, 함경북도 지역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평안도와 함남 지역의 비는 5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예보돼 있습니다. 또 함경 북도와 황해도 지역은 30에서 80mm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풍산 김영권 삼지연 지역이 16도, 해주가 25도,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21도, 개성이 32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지명됩니다. 나흘간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에 이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이 24일에서 27일 전당대회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당의 후보로 공식 지명합니다. 전당대회 주제는 위대한 미국 이야기를 받들며로 약속의 땅, 기회의 땅, 영웅의 땅, 위대함의 땅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를 물을 것이라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공화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21일 공화당 계열 조직인 국가정책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 자신의 관점의 차이를 부각했습니다.
But over the last week, the Democrats held the darkest and angriest and gloomiest convention in American history. Where Joe Biden sees American darkness, I see American greatness.
트럼프 대통령은 한 주간 민주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둡고 성났으며 침울한 전당대회를 열었다며 조 바이든이 미국의 어두운 점을 본다면 나는 미국의 위대함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공화당 전당대회를 소개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가 미국에서 발생한 가운데 각종 설문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과 관련한 담론을 바꾸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 불황, 인종차별에 따른 소요 사태로 인해 정세의 회의적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공화당의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낙관론을 펼치며 희망을 불어넣을 계획이라며 약속, 기회, 위대함에 대한 담론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나 맥다니엘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워싱턴포스트에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었는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 첫날인 24일 후보 공식 지명 절차가 진행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을 방문합니다. 후보 지명 절차는 336명의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진행됩니다. 26일에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역사 성지인 맥켄리 요새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락 연설을 하고 27일 밤 백악관 잔디바 사우스 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 연설을 한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연설 후 불꽃놀이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당대회 기간 각종 연설은 워싱턴의 백악관과 앤드루 W. 멜론 강당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연설을 비롯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 팀 스콧 의원 등이 지지 연설에 나섭니다. 이 밖에 일반인들 중에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눴던 백인 변호사 부부, 낙태 반대 활동가, 연방 지원 자금을 받은 몬태나주의 커피숍 사장 등이 지지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과 보수 언론인들도 연설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화상으로 전당대회를 진행한 데 비해 공화당은 녹화와 생방송 연설을 결합하고 소수의 관중을 초대하는 등 현장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중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코리 부커 상원의원,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 유력 인사들이 대선 연설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과거 공화당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 70여 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의 기존 관습에서 벗어난 대외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명 이상의 공화당 출신 전직 고위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20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하기 직전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21일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옹호하는 전면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성명에는 과거 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분야를 담당했던 고위관리들과 전직 연방 하원의원 등 74명의 공화당 인사들이 서명했습니다. 국가안보국과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낸 마이클 헤이든 전 국장, CIA 국장과 연방수사국 국장을 지낸 윌리엄 웨스터 전 국장,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소자와 마이클 그린 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망쳤다고 주장하며 10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구식이라 부르며 유럽을 적으로 낙인 찍고 우방 지도자들을 조롱하면서 세계 지도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어울리고 미국의 가치는 옹호하지 못했으며 독재자와 인권 유린자들을 주기적으로 칭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스트롱맨 김정은에 대한 사랑과 큰 존경을 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지난해 10월 한국과 일본을 거래적 관계로 치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영내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The transactional nature of Mr. Trump's comments on Japan and Korea have led to some doubts about the staying power and the willingness of the United States to stay.
이번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로 구성된 전직 공화당 국가안보관리라는 단체는 2018년 발족한 전통적 공화당 성향의 반트럼프 단체인 Defending Democracy Together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2016년 대선 때도 당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지지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했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과정에서부터 과거 실패한 전통적 공화당의 기존 관습에서 벗어난 대외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같은 해외 분쟁 개입을 자제하는 등 전 세계에서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의 군사 개입을 축소하고 동맹국들과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과의 협상을 통해 십수년간의 전쟁을 끝내는 평화 합의를 타결하고 미군 병력 철수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개입하는 일을 끝내겠다며 새로운 안보 전략은 명백히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가 아니라며 멀리 떨어진 나라들 사이의 오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미군의 임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등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과거부터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었는데 과거 행정부가 풀지 못한 오래된 문제를 실제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접근 방식은 실패했다며 전례 없는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북한의 핵실험 중단 등 미국에 대한 위협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 당국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신종 코로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현실적인 특수성 때문에 국경 봉쇄가 최선의 방안일 것이라고 나기 샤픽 전 유엔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샤픽 전 담당관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북한의 구호단체의 발길이 끊기면서 생사를 오가는 주민의 수가 늘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2001년부터 9년 동안 평양에서 근무한 샤픽 전 담당관을 안소윤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으로 초기 대응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이 같은 방역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염병 확산이 시작되자마자 보건 상황을 감안해 국경을 폐쇄하고 예방에 전념한 북한 당국의 초기 대응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일찍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 교육도 실시했죠. 현재 북한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작은 규모의 신종 코로나 확산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1차 전염,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전 상황은 북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각한 확산을 일찌감치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북한의 제재 국면에서 경제적 생명줄인 중국과의 국경 봉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때문에 단둥과 신의주 사이에서의 밀교역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염병이 전파될 수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통제보다는 북한이 이제는 격리 기간이나 외국인 허용 범위 등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의 격리 기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깁니다. 북한 스스로 그들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또 깨지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평양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경험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북한 보건성 측에서 직접 제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자마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니 세계보건기구에서 북한 당국에 국경을 너무 이른 시점에 닫았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일종의 비난 이메일을 보내왔다며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때문에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겁니다. 경제력이 강한 나라,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 확실한 보건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와 북한은 다릅니다. 저도 과학을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도 과학을 기반으로 한 방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처한 상황에서는 저도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예방책만 강조할 수는 없을 텐데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걸 북한이 깨닫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미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했는데 당국이 숨기고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2003년에는 사스를, 2004년에는 용천역 열차 폭발 사고를, 또 2006년에는 홍역 등 여러 사건이 터졌을 때 북한 당국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직접 지켜봤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당국도 전염에 노출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확산 때도 코로나 검사기기와 개인 보호용품 등의 지원을 국제적십자연맹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또 중국과 러시아 등 각국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번 전염병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면 큰 규모의 공식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WHO는 바로 북한의 기술적 지원 등 다른 차원의 개입을 시작합니다.
북한의 다소 과도한 방역 조치가 경제 악화,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방역을 북한에 설득할 수는 없는 겁니까?
북한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때가 2001년인데 국제기구의 관여와 소통으로 2003년부터 북한 당국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과학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북한이 인지한 겁니다. 물자 지원뿐 아니라 지식 전수가 생존의 길이라고 보고 북한인들을 국제기구,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 보내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북한 당국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지금의 조치와 다른 나라들의 방역법 사이의 틈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북한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국제기구, 특히 유엔아동기구의 그 평양 내 직원 수는 이전의 4분의 1로 줄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멈춘 상황,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03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유행했을 때 북한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에도 국제기구 직원은 평양 밖으로의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지원 물자를 전달할 때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는데 관련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당연히 늦춰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재 여파에 따른 국제기구들의 어려움이 이미 깔려있지는 않던 때입니다. WHO가 보건과 관련한 행정적 업무를 전담한다면 유니세프는 북한 내 커뮤니티와 밀접하게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제재 등으로 인해 자금 모금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이런 일까지 겹치게 돼 사실 걱정됩니다. 북중 국경은 막혔고 구호단체들마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더라도 생사를 오가는 주민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큰 홍수 피해까지 입었는데 신종 코로나 방역 일환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텐데 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20년간 북한과 일하면서 느낀 점은 다른 나라에서 한번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자료나 정보가 북한에서는 설득하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보 수집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만 기부자 측에서 왜 관련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제 거부당한 것이 오늘은 가능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국제 지원을 거부했지만 여전히 유엔 측이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북한 당국과 접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언제든 지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종 코로나 의심자로 밝혀진 월북자의 검사 결과가 결론에 이르지 못함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샘플 채취 과정, 최종 결론에 이르는 어떤 부분에서 작은 오류가 생겼을 수 있기 때문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WHO 측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에 이르지 못함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북한 당국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문구가 아니라면 다시 검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니세프 평양사무소에서 근무한 나기 샤픽 전 담당관으로부터 장기화하고 있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한 평가 등 신종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올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최장기간의 장마로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북한의 과거 홍수 피해를 안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북한 정치국 회의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우로 북한인 강원도와 황해남북도, 개성시 등 농경지 390제곱킬로미터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산림집 16,680여 대 세대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됐거나 침수됐습니다. 특히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한 곡장 지역인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는 산림집 730여 동과 논 600여 정보가 침수됐고 산림집 179동이 무너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인명피해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적십자연맹은 지난 13일 VOA에 이번 홍수로 지금까지 북한 주민 2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비정부기구 ACAPS는 이보다 6배가량 많은 135명이 숨졌다고 집계한 바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도 북한의 이번 수해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북한의 수해는 매년 되풀이되는 만성적 자연재해입니다. 지난 2007년 8월과 9월에 발생한 폭우는 북한의 최악의 홍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 평양시와 황해북도, 평안남도, 강원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자와 실종자 1,200여 명이 발생했고 4,300여 명이 다쳤으며 14,000여 구가 침수됐습니다. 2012년에도 두 달간 북한 전역에 내린 비로 900여 명의 사상자 등 인명피해가 났고 29만 8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침수되거나 붕괴된 가옥도 8만 7천여 가구에 달했습니다. 2016년 북한 북동부 두만강 일대를 덮친 폭우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140명 가까운 북한 주민이 숨지고 가옥 3만 채가 수해를 입은 겁니다. 붕괴되거나 손상된 교량은 60개에 도로 180곳이 송산됐습니다. 대홍수로 알려진 지난 1995년에는 북한 전체 면적의 75%에 해당하는 8개 도와 144개 시 군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50만여 명이 집을 잃었고 520만 명이 직간접적인 수해를 당했습니다. 사상자와 실종자는 68명으로 비교적 적었지만 워낙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입어 대기근이 발생하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도 이때입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태풍 링링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농경지 458제곱킬로미터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당국이 전력 생산과 전기 절약을 최근 들어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열악한 전력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 낡은 발전소와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자립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에너지난을 지적하며 전력 생산과 전기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단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고 효과 있게 쓰기 위한 뒷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며 전기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전력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거의 해마다 신년사와 주요 행사 연설을 통해 전력 문제의 개선을 강조했었습니다.
올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주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력 상황은 30년 전보다 더 열악하며 미 우주항공국 나사가 한반도를 밤에 촬영한 위성사진은 몇십 년째 남한은 불야성,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 자료를 보면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2018년 기준 249억 킬로와트시로 1990년에 기록한 277억 킬로와트시를 훨씬 밑돌았으며 5,706억 킬로와트시를 기록한 한국과 2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다섯 개 국제기구가 지난해 공동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에너지 분야 보고서는 2017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44%만이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보다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더 많은 나라는 세계 최빈곤 지역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들 등 전 세계 16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구호만 요란할 뿐 전력 산업에 실질적인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에 북한 당국은 항상 전력에 관해 얘기하지만 북한 내 전력 시스템은 지난 30년간 거의 투자가 없어 형편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always talk about electricity and here they are talking about it again. Now their electric power system is in terrible shape.
게다가 북한 전력 수급의 60%를 담당하는 수력 발전은 가뭄과 겨울철 갈수기 등 기후 환경에 따라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오히려 중소수력발전소를 늘려 취약성을 가중시켰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롤스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만성적인 기술적 결함과 기후 환경으로 수력발전소들의 터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북한 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희천 발전소 역시 실패작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과거 보고서에서 북한 내 수력발전 설비의 3분의 2가 40년 이상이 됐고 화력발전 설비의 83%는 1960년에서 70년대 옛소련 등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지원으로 건설돼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송배전망이 매우 낡아 전압이 불안정하고 고장도 잦아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도 제대로 공급하기 힘든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전력 공급 때문에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힘들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비용원은 수술과 실험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 등 전문가들은 결국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해 대대적인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을 도입하는 게 관건이라며 하지만 북한 당국은 오히려 정면 돌파전을 외치며 자립 노선을 더 강조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신문은 21일 전력 생산과 전기 전략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기사들을 통해 정면 돌파전과 주체적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건입니다.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가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 씨가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며 북한 당국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스 베 씨가 자신을 억류했던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베 씨는 지난 17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억류 기간 중 겪은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 북한 당국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배 씨를 비롯해 배 씨의 부인과 여동생,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가 원고에 이름을 올렸고 북한 정권과 리선권 외무상을 북한 정권을 대표하는 피소자로 등재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2년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통한 정권 전복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석방돼 현재 한국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배 씨는 체포 직후 난방이 없는 방에 갇힌 상태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때 극소량의 식사를 제공받고 하루 두세 시간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서 있는 상태에서 엄격한 신문을 받거나 수시간 동안 무릎을 꿇는 등의 고통을 받았다고 배 씨는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이 기간 북한 당국자들이 목을 베어버린 뒤 땅에 묻겠다는 등의 협박을 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했다는 허위 자백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혐의를 번복하려 할 때마다 총살형을 위협했다고 배 씨는 밝혔습니다. 배 씨는 15년 교화형 선고 뒤 교화소로 보내져 일주일에 6일 매일 10시간씩 돌을 옮기고 삽으로 구멍을 파며 석탄을 깨는 등의 극심한 중노동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억류돼 있던 735일 동안 다른 수감자들과 만날 수 없었고 2,200여 끼의 식사를 혼자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배 씨는 억류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손해배상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배 씨는 소장에서 자신의 소송이 테러 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외국 주권 면제법 FSIA 조항을 근거로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FSIA는 소송 당사자 혹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미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신과 가족들이 미국 시민권자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에게 배정됐습니다. 과거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 사례로 볼 때 최종 판결까지는 적어도 1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 당국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변론 없이 최종 결론에 이르는 궐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이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의 소송,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이 제기한 소송 등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법원은 북한이 원벼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김 목사의 가족들에게도 3억 3천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현재 푸에블로호 승조원 관련 소송은 북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상태로 원고의 배상금 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배 씨의 변호인은 20일 이번 소장에 대한 소환장을 미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리상권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한 소환장에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과 함께 앞으로 60일 내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궐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소환장을 조만간 북한 측에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케네스 벨 씨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비소된 다른 사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법원 등에 제기된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배상금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 법원 판결에 의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지금까지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돼 이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에게 배상해야 할 5억 114만 달러를 비롯해 납북 피해자인 김동식 목사의 가족에 대한 3억 3천만 달러, 그리고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가 승소한 3억 달러 등이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손해배상액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의 총액이 약 2억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여기 현재 미 법원에 계류 중인 미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의 소송에 이번 케네스베 소송까지 합치면 배상의 규모는 1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할 전망입니다. 특히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소송은 가족과 유족 등 170여 명이 참여한 만큼 배상금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이처럼 소송을 당하고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건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은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한 소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 주권 면제법에 의거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2008년 해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원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재지정해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7년 이후 원비어 가족과 케네스 배 씨,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 북한에 억류됐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에블로호 소송의 경우 승조원 중 5명이 2008년 미 법원으로부터 각각 1,67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지만 이후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되면서 나머지 승조원들은 곧바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채 10년 만에야 소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나머지 승조원들에 대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의견문을 내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승조원 등 170여 명의 원고에 대한 배상금 책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실제 북한 정권으로부터 이 금액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종 판결문에 대해서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이용해 북한 외무성에 소장 혹은 최종 판결문을 송달하는데 북한은 곧바로 수신을 거부하거나 혹은 반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원비어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미국 정부가 억류에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처럼 북한의 해외 자산을 찾아 몰수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한 일입니다.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5월 미국의 은행 3개에 예치된 북한 자금 약 2천만 달러를 찾아내 관련 정보를 각 은행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원비어의 가족들은 북한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식 등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비어의 모친 신디 원비어 씨입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Auto matters. We're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북한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늘 그랬듯 사람, 특히 오토 원비어가 소중하다는 것이며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법원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달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포로가 돼 수십 년간 강제 노역을 한 뒤 북한을 탈출한 국군 두 명에 대해 북한 당국이 각각 2,100만 원, 미화 17,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법원에 공탁 중인 북한에 대한 저작권료 20억 원, 미화 160만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추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를 교체하는 한편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신임 김덕훈 내각 총리가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13일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를 교체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내각 총리였던 김재룡을 해임하고 김덕훈 부총리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김재룡은 지난해 4월 자강도 당위원장에서 내각 총리로 임명된 지 1년 4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김재룡의 총리 재임 기간은 전임자인 박봉주에 비하면 상당히 짧습니다. 전임자인 박봉주는 2003년 9월부터 2007년 4월까지 4년에 이어 2013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년 등 도합 10년간 내각 총리를 지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김재룡의 해임은 일종의 문책성 인사라고 말합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국동아대 강동환 교수입니다.
문책성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그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관심을 많이 뒀었는데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책임성의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재룡이 1년 4개월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것은 그만큼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자신이 추진해온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계획되었던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6년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달성해 전력난과 식량난을 해결하자고 주장했는데 4년 만에 실패를 자인한 겁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2년간 경제계획에 대해 언급을 안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정직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I like the honesty, and it's not surprising because he's been this way for the last ever since.
신임 김덕훈 내각 총리는 북한에서는 젊은 편인 59세 경제 관료로 김 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포의 대한 전기 공장에서 지배인을 했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 중기계 연합기업소 지배인을 지냈습니다. 이후 자강도 인민위원장과 내각 부총리 등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덕훈의 자질과 역량이 아니라 가용자원 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 경제를 살리려면 자금과 여타 가용자원 그리고 정치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모두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덕훈이 내각 총리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내각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필요한 자원이나 재원이나 어떤 그 자금을 주고 내각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각은 재원, 즉 자금이 없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재무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각은 빈털터리로 돈이 없습니다. 특히 북한 원화보다는 구매력을 가진 미국 달러 하나, 중국 위안화가 필요한데 거의 모든 외환은 노동당과 군부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당 39호실은 광산, 호텔, 식당, 외화벌이 상점 등을 운영하면서 자체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각과 별도로 궁정 경제를 꾸리고 있는 겁니다. 군부도 자체 돈줄을 갖고 있습니다. 호위사령부, 인민무력성,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과 같은 군과 보안기관은 군수물자 생산 그리고 무기 수출입, 군부대 자체 생산을 통해 돈을 조달합니다. 또 군경제는 내각과 별도로 1979년 후반 세워진 제2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제2경제 군부가 있고 일단 당이 제일 크고요. 군부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군부도 제2경제에 관여된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당, 군부, 내각 이렇게 친다고 그러면 제일 힘이 없는 기관이 내각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는 노동당과 군부도 자금이 부족한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직접 지시한 평양종합병원 건설도 자금 문제로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국경봉쇄 장기화로 외화 부족 등이 심화되고 주요 건설 대상을 축소하는 등 노동당 핵심 기관들이 긴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내각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풀어보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 위원장은 집권 직후인 2012년 4월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을 상대로 한 담화에서 경제 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위에 따르라고 지시했습니다. 2019년 4월 헌법 개정 때는 국가는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5인 체제로 개편하면서 경제를 담당하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내각 총리가 공장과 기업소를 둘러볼 때 현지 요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당위 국가에서 내각 총리는 힘이 없는 존재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 남북 물류포럼의 김영윤 박사입니다.
내각은 뭐 하나의 당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힘센 부서라고 하면은 이제 뭐 군이겠죠. 군이 기본적으로만 사업을 틀어지고 관장하는 경우도 많고 있기 때문에.
김덕훈 총리는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8일 황해북도 음파군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인과 건설자들에게 음파천 제방보수와 배수문 공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고 산림집의 위치 선정과 자재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음파군 대청리는 이달 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찾은 수해 현장으로 600여 정보가 물에 잠기고 900채가량의 산림집이 침수 또는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김덕훈 총리가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까지 복구 또는 완료해야 할 과제는 훨씬 많습니다. 북한은 이번 폭우로 3만 9천 정도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산림집 1만 6천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 또는 침수됐습니다. 도로와 다리 그리고 철길이 끊어졌으며 발전소 뚝도 붕괴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김화군, 철원군, 창도군 그리고 황해북도 음파군과 장풍군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평양종합병원은 골조만 선 상태로 완공이 안 됐고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도 완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 공장은 지난 5월 1일 준공식은 했지만 실제 비료가 생산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신임 김덕훈 내각 총리가 산적한 경제난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개성과 장전 지역은 오전에 맑겠지만 대부분 지역 흐리고 비가 계속됩니다. 평안남북도, 함경북도, 또 황해도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까지 내릴 비의 양은 평안도와 함남 지역이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예보되어 있고 함경 북도와 황해도 지역은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흐리고 비 내리겠고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24도에서 시작됩니다. 양덕은 22도, 신의주는 23도. 낮 최고 기온은 평안 남도 지역은 28도에서 29도, 평안 북도 지역은 27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자간도입니다. 흐리고 비 내리겠고 중강 지역은 오전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20도, 강계 21도. 낮 최고 기온은 중강이 28도, 강계가 26도, 희천 28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흐리고 비 내리겠고 해주와 개성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 하루 종일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와 개성의 아침 최저는 24도, 신계는 2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해주가 29도, 개성이 32도까지 오르겠고 사리원은 30도입니다. 강원도, 흐리고 비 내리겠고 장전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평강 지역의 오후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흐리고 비 내리겠고 함북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1도, 성진 김책은 22도, 장지는 16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 23도까지 오르겠고 나머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8도입니다. 양강도, 흐리고 비 내립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는 19도, 풍산 김영권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풍산 김영권이 23도, 해산이 25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태풍 관련 소식입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바비가 27일 목요일 오후 서해상을 통해서 북한 옹진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한반도 전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제적 공지 사항입니다. 샤를 시쿱 와보는 아프리카 루안다의 전직 관리로서 1994년 루안다 대학살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쿱 와보는 루안다 키부의 지방사나 지시타시의 시장으로 있으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에 전란을 피해 나온 피난민들을 수색해 찾아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투치 피난민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교회에 대한 공격에 참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사람들이 피신에 숨어있는 장소에 공격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현재 국제형사재판소로 알려진 국제법정은 시쿱 와보를 인종학살과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정부와 유엔과 국제법정과 협력해서 살인 범죄에 연루된 시쿱 와보와 다른 연루된 범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시쿱 와보를 체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고 500만 달러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만일 샤를 시쿱 와보의 행방이나 은신처를 안다면 그 정보를 익명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정보가 있다면 인근 미국 대사관이나 공관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지역안보사무실 리저널 시큐리티 오피스를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메일을 미국 전쟁범죄보상프로그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wcrp@state.gov입니다. wcrp@state.gov입니다. 또는 워치앱 1202975468, 1202975468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www.facebook.com/warcrimesrewardsprogram. www.facebook.com/warcrimesrewardsprogram입니다. 트위터 주소는 www.twitter.com/warcrimesreward입니다. 트위터 주소는 www.twitter.com/warcrimesreward입니다. 모든 믿을 만한 정보는 조사를 거치며 모든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비밀에 붙여집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국제적 공지사항이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미 공화당 전당대회가 24일 개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 첫날 예정에 없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오는 11월 대선을 사기성 짙은 선거로 만들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지는 유일한 이유는 선거가 조작될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용해 공정한 선거를 탈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공화당 전당대회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대의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회 마지막 날인 27일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된 직후 백악관에서 후보 수락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이 24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었습니다.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자사의 미국 내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서 틱톡은 정부에 대한 고소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사를 비롯한 커뮤니티와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반중국 캠페인을 확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틱톡을 비롯한 중국 소셜미디어의 위챗의 미국 내 거래를 45일 내로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업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4일 이스라엘에 군사적 우선권을 약속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랍에미레이트 UAE와 군사협정을 맺더라도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선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란의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이 20년 넘게 UAE에 군사적 지원을 했다면서도 앞으로의 목표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유지하는 선에서 성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폼페오 장관으로부터 관련 문제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첨단 무기에 대한 이란의 접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자치국가의 셉 에레카트 협상가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조치는 영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의원의 몸에서 독성분이 검출됐다고 독일 병원이 밝혔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은 24일 성명에서 나발리 의원 체내에서 콜린세테라제 억제제 종류 물질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독성분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은 또 나발리 의원이 현재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며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헤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러시아 정부에 나발리언의 독극물 사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크렘린궁은 나발리언의 건강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며 앞서 초기 검사에서 독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발리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인물로 지난 20일 공항에서 차를 마신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26일 제주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태풍은 목포 인근을 거쳐 27일 오후 황해도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태풍은 지난해 8월 황해도에 상륙한 태풍 링링과 비슷한 진로로 북상하겠지만 위력은 더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풍이 불고 폭우가 내려 대비를 해야 한다며 특히 해안가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60여 세대의 산림집과 4만여 정보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 베트남의 협상을 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